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그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또 오늘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서로 있는 곳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떠나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 자, 이사야서 3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속에서 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특별히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21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예, 정로로 행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아와 요람과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거쳐서 있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60년 정도 네 왕 그리고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당시에 므낫세가 죽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섯 왕을 거치면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요 히스기야 왕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그 올바르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특별히 히스기야 왕 당시에 히스기야 옆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항상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이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선지자입니다. 일단 이 선지자가 훌륭하기도 했지만 왕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거든요. 악하기를 넘어서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정말로 악독했던 왕이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왕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사야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런 아주 환상의 파트너, 환상의 짝꿍과 같은 그런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이 돼서 얼마 안 돼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히스기야 왕이 왕이 돼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늘 아시리아에 대한 두려움, 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온 게 멸망시킨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리 왕이 쳐들어와서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하룻밤에 죽여서 아시리아가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기적이었고요. 아시리아는 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남유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늘 마음속에 북이스라엘 형제국가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을 눈으로 봤고 이 아시리아가 늘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시리아의 이 힘과 아시리아의 이 어떤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이 걱정이 지나쳤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협을 좀 피해보고 싶었는지 현 이집트 있죠. 애굽 세력을 끌어들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못하시게 막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스 왕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스 왕 때는 그 아시리아가 아직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전이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멸망당했을까요? 아하스 왕 때는 아하스 왕이 이 그 아시리아하고 자꾸 동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아시리아와 동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아무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역시 이제는 그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눈앞에서 떡 버티고 있으니까 히스기야는요 남쪽에 있는 애굽 세력을 끌어들여서 애굽의 도움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의 세력 안으로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절대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왜 하나님 내가 있는데 여호와 내가 있는데 나를 도움을 받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그 이집트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1장에 있는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들 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마저도 왜 애굽에 이집트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 세력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요, 성경 속에 보면 나 같으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요, 그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두려워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의 세력 앞에 들어가서 그에게 조아리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에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는 하지만 또 매 순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매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 매 순간 근심이 들어오고 매 순간 어려운 것이 눈앞에 보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어려운 것만이 내 눈앞에 크게 보일 때가 없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맨날 넘어져요. 히스기야 왕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입니다.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영화를 줬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그 미약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요.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으쓱거리면서 잘난 차면서 아 내가 이렇게 금은부화가 많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버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많은 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시리아가 자기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이 끌려가고 아시리아는 어떻게 정책을 했습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혼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혼혈아들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고초를 겪는 것을 눈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두려웠을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순간순간 육신적인 마음이 있어서 애굽을 왜? 애굽은 눈앞에 큰 나라고 힘이 센 나라고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세력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종의 호랑이다. 절대 너를 못 도와준다. 자, 이사야서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 말씀 이사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네가 지금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절대로 애굽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라합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는 기생 라합 그하고 똑같지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보면은 바다 괴물처럼 아주 힘이 센 어떤 그런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로 치면 호랑이나 사자같이 엄청 힘이 센 그런 존재인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요. 쉽게 말해서 종이에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그려져 있으면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죠. 왜? 종이에 있는 게 뭐가 무서워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 또 갇혀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리켜서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미약한 겉으로는 아주 그냥 힘이 세 보이고 큰 나라 같은 그런 나라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요 애굽이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실제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 후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산헤립이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남유다를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애굽이 도와주러 왔다고 돼 있습니까? 안 왔다고 돼 있습니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남유다가 이겼죠. 뭐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유다의 불신앙 그리고 고집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집을 피웠냐면 이렇게 피웠습니다. 3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고집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누가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일단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온전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요. 우리는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유다 백성들이 정로를 버리며, 정로가 뭡니까? 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정당한 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척경이 뭐예요? 바른 길이죠.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벗어나라. 좁은 길, 척경이라고 하는 좁은 길,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 즉 하나님 앞에 정로,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 좁은 길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자,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내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미워 그것을 의뢰하니 그의 죄악이 너희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나와 정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 뒤에 보면 토기장이가 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닫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에게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듣기 싶어요, 우리.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는 버리자. 예? 좁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편한 길,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쪽에 보면 이제 30장 뒤쪽에 보면 18절부터는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내가 기다릴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내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싸매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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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봤던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30장을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20절. 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가운데 있으면, 즉 이방 왕의 그 세력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생하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좀 엄하게 하고 한다고 집 나가봐요. 얼마나 고생하는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스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길을 뒤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듯하게 가면, 똑바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이 올바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무섭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가 눈앞에 너무나 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바로왕 밑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싸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어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때 이것이 정로니까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로가 뭡니까? 먼저 정로, 똑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도의 길이 있어요. 성도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이것이 정론이, 똑바로 가라.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비록 우리의 다리는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에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것이 정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정말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정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왕도
혹시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 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이 정로라고 늘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이고 정말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늘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른 길, 정로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정로의 길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로, 정도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도에서 벗어났던 사람들 이야기 또한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정도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에는요, 타락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사 드린 떡을 깨끗하고 정결한 게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양이나 염소가 오면 좋은 것은 남기고 아까우니까 눈멀고 절고 흠 있는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총독한테는 좋은 거 갖다 주겠습니까? 나쁜 거 갖다 주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거 갖다 주겠죠. 왜? 그 총독에게 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또 총독한테 잘 보이면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좋은 걸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흠 있고 점 있고 절고 눈멀고 이런 것 갖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떡도 더러운 것을 드린다는 거죠. 대신에 좋은 거는요, 전부 자기가 갖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2장 7절에 보면 대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지켜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뭡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전하게 해서 보낸 전령이잖아요. 즉 왕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낸 사람이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는 정도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타락하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리가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뭘 구할까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구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향기를 넘어서 악취가 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즉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요 또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올바른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성동구에 있었는데 어떤 이제 청년이 그 성동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 그쪽이 그 정부 기관 일부에서 근무를 하는 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방위 말고요. 아무튼 그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아, 제 용어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데려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절대로 하나님 믿기 싫다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이 복지단체입니다. 그리고 복지단체 사원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사람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시내 유명한 교회의 집사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복지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데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면 그게 투명하지 않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고 집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장로 집사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젊은 그 군생활하는 그 청년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냥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 세상에는 많은 의사가 있긴 하지만 돌팔이도 있다. 한두 명 돌팔 의사를 만났다고 네가 아플 때 의사 안 만나러 갈 거냐. 진짜 의사도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봤지만 끝까지 전도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안 오니까. 아무튼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보통 다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깨끗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니네들 그러면 되느냐? 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물며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방금 여기서 봤던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도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운데 정말로 부끄러운 제사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스 왕인데 아스 왕은요 정말 폐역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스 왕 때는요 그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에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그리고 이 아스 왕은 정말 참 희한할 정도로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 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있던 제사장은 더 기가 막혀요. 자,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악한 왕 밑에는요 간신배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스 왕 때는 아시리아가 좀 컸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북이스라엘과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요. 아수르랑 자꾸 동맹하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다고. 근데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 근데 더 멋져 보여요. 왜? 남유다보다 아수르가 훨씬 센 나라거든요. 강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이 그 단의 모든 제도와 식양을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냈어요. 근데 더 정신없는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귀국을 하기도 전에 옛날에는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그림대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그 단을 없애버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그림대로 다메섹 본 그대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 아수르 왕을 만날 때 봤던 그게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냥 기분 좋아 거기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스 왕은 악한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왕이 무서웠겠죠. 왕의 권력이 무서웠을 것이고 왕이 주는 어떤 힘이 있었겠죠. 그 앞에 왕의 말을 들어야 내 목숨 부지할 수 있고 왕의 말대로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미쳐 아수르 갔다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왕이 돌아오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신배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신하였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이런 짓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아스 왕이 정말로 우상을 제단을 만들려고 하면 제사장은 결사 반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우리아는요 가장 앞장섰습니다. 정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제사장이죠. 근데요 정말로 멋지게 정로의 길을 행했던 사람들 또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리석은 제사장 이야기했으니까 멋진 제사장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 우시아 왕은요 훌륭했던 왕입니다. 우시아는 그 여호람 왕 이후로 여호람 왕이 자기 아들을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손자, 그 밑에 손자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그러다가 우시아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신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받으니까 우시아가 잘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거만해져가지고 절대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했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 되었더라.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해졌어요. 근데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왕은 아무리 왕일지라도 성소에서 분향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아사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왕이 들어오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아 같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왕이시여, 뭐 하소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사랴 제사장은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딱 막는 거예요. 왕이시여,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장 나가십시오.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때 왕이 그냥 나갔으면 별일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감히 네가, 네 깐놈이 나한테 막 이랬겠죠. 사극을 보면 그런 말은 성경이 없지만 노를 바랬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도 왕은 힘이 있었으니까 대상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을 바랐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왕이 그 앞에서 노를 바랄 때 이마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문둥병이 쫙 퍼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쫙 퍼지는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걸 보니까 왕도 놀래고 제사장도 놀래니까요,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문둥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 제사장 아사랴를 봐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안 된다라고 그 앞에 가서 용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노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 봤던 그 아하스 왕 시대 우리아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 왕의 길, 다윗이 했던 대로 살았던 왕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행했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왕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바른 길을 행했던, 정로를 걸었던 왕들은 다윗의 길을 행했던 왕들, 악한 길을 행했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왕들. 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로를 걸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로를 걸을 때 그들은요, 점점 강성해졌어요. 자, 방금 읽었던 이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담은요, 아버지가 순식간에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갑자기 이제 한마디로 태자였다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평생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 근처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밑에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오히려 악을 행하였더라. 이 보면은 이제 요담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뭐 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니까 점점 강해졌다. 솔로몬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윗의 왕같이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의 왕같이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르호보암 왕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도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다윗의 길로 행해서 청기로 바알에 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있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달려왔던 길, 그게 바울 사도가 걸었던 정로잖아요. 그 정로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정로를, 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길을 가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는 육신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히스기야가 겁이 나서 아수르와 동맹을, 아니 그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4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들 근데요,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면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아까 히스기야 왕도 그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아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두려운 아시리아가 있는 겁니다. 호시탐탐 자기를 노려보고 있고 자기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두려운 아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미약하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머리가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꾸 뭔가를 생각해서 자꾸 뭔 수를 내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막상 의를 따라가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조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욕을 한다든지 실제로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돋는 햇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둡죠.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여름에도 새벽 4시, 5시에는요 추워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비록 짧은 군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밤새고 보초는 많이 사봤거든요. 보초 쓰면 새벽 4시, 5시 이때 나갈 때가 제일 춥습니다. 한여름에도 추워요. 왜? 이슬이 내리니까. 가장 어둡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어때요? 온 세상이 쫙 밝아지죠. 갑자기 확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거치고 점점 밝아지고 싱그러운 아침 공기와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뜨거운 태양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돋는 햇볕처럼 저 끝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 햇볕처럼 올라와서 결국에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때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늘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왕한테 합당치 못한 길을 가는 것을 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해줬던 것처럼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거든 평생에 자기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형제들 앞에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준 그 선지자가 옆에 있었던 히스기야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교회가 없으면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조금만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즐기고 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올바른 길, 정로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저기 나홀의 성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그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이 며느리를 구해왔는데 이 며느리들이 아주 속을 많이 긁어놨나 봐요. 보기 싫은 일만 골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 이삭은 진짜 좋은 그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나홀의 성으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온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야, 이게 누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따로 순조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게 되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우리 종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미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나왔죠. 그리고 뭐 이야기 여차여차 해가지고 얘가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가겠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48절입니다. 48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의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리브가를 잘 구해서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성령의 모습이고 리브가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좀 쉽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순적하게 좀 그 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과연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을지, 누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항상 넘어지고, 나는 항상 부딪히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고, 항상 육신이 강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 광야 사막의 길을 방황하듯이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듯이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또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정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는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교회를 왔을 때 교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곳에 있기도 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교회를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마음속에 의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날은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품었던 어떤 마음속의 의문들 마음속에 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벗어지고 깨끗하게 바뀌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구나. 교제에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란 것은 많이 아는 거지만 지혜는 뭐예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지혜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주야로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늘 유혹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그 발람 있죠, 발람. 발람이 돈 준다고 하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해서 합당치 않은 길로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 발람이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돈의 미혹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시달립니다. 마귀는요, 내가 약한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아무튼 사람마다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예. 인생에는요, 정로가 있습니다. 똑바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정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사야 30장 초반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정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거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를 바라고 기다리시며 일어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정로 가는 길을 가르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식이 짧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느낌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길을 갔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론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을 통해서 늘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배우고 또 늘 기도함으로, 혹시 유혹이 온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정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될까요? 아니요. 이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전도할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정말 정말 귀중하게 그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결코 옆길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 천성을 바라보고 똑바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로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좌우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힘든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마지막 힘차게 전해볼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